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의 그 관계를 토기장이와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었고 아버지와 자녀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 질그릇들이 혹은 진흙이 혹은 자녀들이 당신이 나 언제 짓기나 했습니까?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고나 있습니까? 하면서 아주 방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펼쳐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45장에 넘어오면서 바사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을 출현시키신다 하나님이. 그거 머리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고레스의 출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보내지만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그런 이야기가 45장부터 48장까지 쫙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으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가운데에서 바벨론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절반 이상의 경우는 우리 솔직하게 절반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주변에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꼴이 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간은 누가 정하는 기간? 하나님이 정하는 기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올려놓으세요. 높여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열방들이 이스라엘에게로 온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 모습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다. 예전에는요 포로 생활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나라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세 나라 이야기가 있어요. 애굽, 구스, 스바인데 애굽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나머지 나라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앞에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머리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맨 위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저 메소포타미아 즉 동쪽에서부터 이제 공격을 해왔고요. 그 이스라엘 밑으로 애굽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요. 쭉 밑으로 오면 구스예요.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네, 에티오피아고 그리고 홍해 건너편에 그 사우디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 저 밑에 있는 곳이 스바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 애굽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스에 무역한 것, 구스가 이렇게 해상 무역을 하는 그리고 낙타를 타고 무역했던 그 물건들, 그리고 스바는 사람들이 장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로 와서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14절에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에게로 올 거다. 너 많은 사람들이 너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랬지 걱정하지 마. 그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종속된다, 너희들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속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사슬에 매어서 건너오고 너에게 굴복하고 간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다 그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겠느냐.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을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결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로 속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이스라엘에게 종속이 되어야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팔레스틴을 가나안 땅을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젖과 꿀이 뭐 풍성하게 흘러넘쳐가지고 애굽만큼이나 부자가 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이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14절 끝에가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그들이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 열방들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 진짜 하나님은 니네들 안에 있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의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죠. 우리가 뭐 중세시대처럼 무슨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미사처럼 거룩하고 웅장하고 막 파이프 오르간을 치면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밝고 명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아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원을 소개하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에 밖으로 나아가서도 소개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아, 여기 가니까 참 편안하다. 뭔지는 모르지만 참 편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알아요.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정도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불신자들이 혹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아유 역시 라장에는 하나님이 계셔 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렇게 열방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외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가르쳐주고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사야가 15절에서 고백을 해요. 어쩌면 15절이라고 하는 말씀은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15절이 등장을 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글은 중앙에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앞에 나와 있어요. 진실로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많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15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숨기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게 그 구원을 비춰내십니다. 즉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사야가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는 지금 15절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비밀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일서에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표현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미시간주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USC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어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미시간 주립대학을 다닐 때에 자기가 혼자서 사는 게 너무 막막해서 자기가 종교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선택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USC를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성경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종교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1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를 하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비교를 합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지금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가 있죠. 누가 당해요? 당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이 이스라엘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겠다고 동사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액션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겠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겠다, 창피한 일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옥으로 물러갈 것이다.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알기는 뭘 알아. 마치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당신 뭐 만들 수는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알면 뭐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야.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지옥으로 물러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17절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에게 구원을 주셨다, 뺏었다, 주셨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확약을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축복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뜨끔하는 것이 있어요. 가슴이 뜨끔하는 게 있어요. 아니,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예요. 이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군가 하면 지금 이방인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딴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어느 지파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유대인입니다. 나 이래봬도 할례 받았습니다. 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떠버리면서 살았던,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우상 만들었잖아. 너희들이 이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꾸지람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이,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데요. 알아요, 예수님 믿는 거. 그런데 순간순간 예수님 잠깐만 창고방에 들어가 계실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나 혼자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정말 힘들 때에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돈을 믿고 명성을 믿고 파워를 믿고 사람을 믿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또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혈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이사야 요 시대의 시대를 기점으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미래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일은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하고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되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는 헛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창조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았어. 우리 1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사람이 거기 거주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작품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최적의 상태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18절에 대저 그랬잖아요. 이 대저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 18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혼돈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하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일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조하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은 헛됨이 없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숨길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데서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동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고 나서 어디 보물창고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 예수님 몰랐어요 라고 말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출판됩니까? 아직도 베스트셀러잖아요. 아직도 베스트셀러인데 이것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한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 두 가지 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산속에 조용히 자기들끼리만 있는 그런 사찰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외치라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그 멤버십 있냐, 티켓 있냐, 뭐 코스코 들어갈 때문에 찍찍 찍고 카드 찍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지 않고 아무나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숨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 내가 드러내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쳤습니다.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전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해놓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직접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동료들과 예수님의 얘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말로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조심할 거는 뭐예요? 말이 깨끗해야죠. 행동이 정결해야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늘 정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